우리는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창세기를 65주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설교를 했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을 몇 달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근 2년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창세기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피다 보면은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의 그 복잡한 그 과정들,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창세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창세기를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듣는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다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어떤 교훈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라야 비로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유익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시험과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구나. 이 세상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이 있기도 전에 그 오래 전에 하나님만이 행하신 이 창조의 신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견고한 기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이 진리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기초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이 세상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고 삶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식, 그런 생각, 그런 바탕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들과 바람과 물과 비와 초목들과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과 음식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풍이 아름답고 산과 들이 아름답고 하늘의 푸른 하늘과 구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는 그 지식이, 그 확신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자기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들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풀밭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그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사자들과 늑대와 곰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전쟁터에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화살과 칼과 창에 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인생의 극적인 경험 속에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 생명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콘크리트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슈퍼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에서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에서 직장에서 잘해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그것이 인생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교만해진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모든 인류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이 가장 그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자가 세상의 근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이 세상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은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도 그것을 수없이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은 자연적으로 존재했고 그 자연적인 물질 속에서 인간이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런 진화론의 논리를 배우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으로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연구로 알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지식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매우 유한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보는 모든 세계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얼마나 어둡고 암흑과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견고하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견고한 지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들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다윗을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은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데서 나온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쁘게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과 태양과 이렇게 오묘하게 운행되는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묘하게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갭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신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로부터 인간은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수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왕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글을 남기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진리이고 인생을 올바로 말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인생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어떤 정의를 내려도 이런저런 말을 해도 누구도 만족하는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독히 교만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울 뿐이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조그마한 발현일 뿐이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한 결과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탐구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아직 인체의 그 구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다 모릅니다. 무슨 DNA를 발견하고 유전자 기술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는 지식입니까? 한 인간의 몸이 기능하는 것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는 겨우 발견해내고 그것을 무슨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이나 발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에 비하면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과 천하 만물이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생명과 죽음 가운데에서 유지되는 이 신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유적인 능력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고는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냥 생물이 나오면 자기가 거기에 한 가지 아무런 이름이나 붙여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은 그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다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지식, 우주에 대한 이해를 아주 조금밖에 눈에 보이는 아주 미세한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인간의 삶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 보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온 세상은 사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미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유적인 그런 지식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8세기부터 나타난 이 인본주의입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이성주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슬픔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인간이 최상의 존재이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최고의 기준으로 놓고 시작한 순간부터 인류의 삶이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이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온 인류의 사고를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베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적자 생존이라는 그와 같은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오고 식민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인류를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예무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탈이 시작됩니다. 제국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이 민족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우생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월한 민족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열등한 민족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나옵니다. 그것이 우생학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인류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와 같은 사고 속에서 아주 참혹한 제노사이드가 실행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의 극악한 범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그 철학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진화된 존재이고 서로가 경쟁하는 가운데 우세한 종족만 살아남는다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철학자들은 다 알고 인류가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철학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입니다. 이제는 그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나만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삶,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국가도, 정부도, 부모도, 그 누구도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의 발전이 계속되고 그것이 사회 제도화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부분은 서구 사회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것이 다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사고방식,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은 인류에게 큰 비참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물질로부터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쟁 속에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물적인 수준의 생각 속에서 인간을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동물보다 적더 나은 존재로서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지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자학적인, 가학적인 존재로 자학하면서 동물적인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가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서 자기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느낀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나의 삶은 왜 이런가? 그는 영광의 하나님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인간의 그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귀함을 논하지만 실상 인간의 존재와 그 모습은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그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완벽한 우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있는 자는 부유한 자는 부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가?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시타를 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 인생은 고해의 바다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고통을 가져오는 오욕, 칠정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해탈이다 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죄와 고통을 벗어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로 구원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더 존귀해 보이지도 않고 더 죄악되고 패역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고 그 먹이를 먹고 배부르면 자기의 굴에 들어가서 우리에 들어가서 둥지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인간은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지식이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짐승보다 더 낫지 않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온갖 죄를 짓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질문에는 이런 모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부정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질문 가운데에서 패역한 인간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거기에서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는 인간 존재의 그 부패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간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런 죄악된 인간을 돌보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파멸시키지 않고 그 인간을 돌아보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놀랍게도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시는 인류가 온갖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찬송에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롭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편 1절인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존재입니까? 어두워져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덮고 있던 영적인 어둠의 그 구름을 걷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그 죄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다 깨끗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눈으로 온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미물에 불과한 그 새들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탐닉하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죄악의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적인 지식을 주실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인류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발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과학과 기술과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교만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저기 유모차에 앉아있는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기 유모차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은 그 존재감으로도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거듭난 심령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든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